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소를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한 것과 사람의 말, 혀와 입술의 권세가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 지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 입술 그걸 그러면 그냥 침묵만이 우리의 답인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혀를 쓸 것인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그냥 혀를 묶어두고 그냥 뭐 그냥 완전히 침묵으로 살 거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혀를 쓸 건가?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한번 더 듣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비하고 있죠. 말을 어떻게 지혜자는 쓰며 우매자는 어떻게 쓰는가? 그게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말하면 은혜가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면 자기를 삼킨다. 자기가 한 말에 덫에 걸린다든지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무슨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혀의 권세를 잘 쓰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혀의 권세를 잘못 쓰면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입의 말들을 시작하는 것도 어리석고 그 말을 결국 계속해서 얘기를 해봐야 그 끝은 심히 미친 짓이니라. 조금 말이 그냥 강하죠. 어리석은 사람이 입을 열어서 아무리 얘기한들 그 시작도 어리석은 것이요. 종일 얘기하는 게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 결말은 아, 저 사람 참 실성한 사람이구나. 제정신이 아니네. 이런 평가를 듣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잠잠했으면 좋을 것을 하루 종일 입을 열고 다니다가 주위에서 그런 말을 듣는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잠언에서 나오는 말들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또 그 입술에서 나는 것 때문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갈림길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죽고 사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얼마나 이 말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또 회복되거나 그럽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말이야말로 혀의 열매야말로 인생의 열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열매다.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해서 열매가 소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얻는 열매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형성된 말씀의 인격이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쓰는 혀와 이렇게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열매의 모습인 자기 절제, 자기 절제야말로 혀의 절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혀를 그렇게 잘 절제하는가, 그게 우리 성령 충만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우리 일생의 열매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더욱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우리가 혀는 불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붙이다면은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정도가 아니라 태워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나무를 태우고 산을 전체를 하나 태우듯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혀의 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불사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자꾸 이 지금 전도자가 이 말을 하는 거니까 특별히 이 지금 전도자는 지도자들의 혀의 권세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은 범인들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한 일이지만 윗사람 자리에 있거나 사람들을 통치하거나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혀의 권세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 보편적으로 말이 많으면 아주 어리석은가 보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예.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함부로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 속한 것은 우리가 미래를 좌지우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는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 사회에 우리가 무슨 뭐 미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미디어를 우리가 들락날락 하지만 그게 뭐 얼마나 정확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그 수많은 정보가 사실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것이고 좀 더 확실한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거기를 그렇게 섭렵하지만 사실은 미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일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미래와 관련된 일들이 자꾸 이렇게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그것도 결국은 어리석음, 부정확함, 정확하지 않은 자기의 편견과 주견을 드러내는 것밖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나중에 일어날 일을 그에게 다 알려주겠냐. 인간이 뭐 미래를 관해서 얘기한다고 한들 알면 얼마나 알겠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다 부질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성읍에 들어간다는 건 당시 관용구예요. 일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는 걸 말해요. 하루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부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을 일과 후에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성읍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떠벌리고 다니느라고 집에 안 들어갈 시간, 들어갈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집에나 일찍 귀가하지. 그러니까 뭐 좀 죄송한 표현인데 막 수다 떤다고 집에 안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압니다만.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정작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다니면서 그 하는 얘기가 무슨 유익한 얘기가 그렇게 많겠어요. 예, 그거는 오늘 여기 딱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지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해가 져도 돌아다녀봐야 하나도 그게 지혜로운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의 전형이 밤에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 떨어지면 잘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보면 뭐 착한 어린이들은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이렇게 해 뜨면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는 사람들이 보면 병이 없어요. 근데 꼭 밤에 늦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은 꼭 병이 많아요. 정말 정신적인 질환은 전부 밤에 쓸데없는 생각하고 밤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나누고 밤에 일 없는 일정을 많이 만드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신앙이야말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패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다 지혜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다 일찍 주무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자,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 어리석으면 나라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어떻게 해서 망하느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왕은 어리고 여기 어떻게 보면 꼭 나이만 어리다는 뜻보다도 미숙하다는 뜻이죠. 왕이라는 가장 국가를 상징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신들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라고 말해요. 뭐 꼭 잔치라기보다도 식사하는 것도 시간과 관련이 있을 텐데 먹는 것도 제때 제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 건데 아침부터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너무 많이 먹고 마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페레스트로이카 때문에 러시아에 가서 몇 달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아침부터 파티하는 거예요. 출근하면은 그냥 누구 생일 하나 빌미를 잡아가지고 뭐 호주머니에 이게 저 보드카 한 병씩 조그만 거 가져와가지고 아침부터 파티를 해요. 나라 전체가. 그러니 그게 뭐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뭐 지금이야 막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 경제가 이제 막을 내리고 하는데 무슨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가 술에 빠져가지고 그냥 술독에 빠졌는데 아침부터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이 동네 아침에 이 동네 술집 하는 거 참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올 때 보면 청년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정말 아침에 술에 취해서 다니는 모습 정말 보는 게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담동에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 술집 문을 닫아버렸더라고. 그런데 또 우리가 잠깐 기도를 쉬었더니 또 술집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미숙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나라 거들라는 건 순식간이죠 뭐. 네. 그렇지만은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 말은 인격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요. 대신들이라는 게 다 왕이 임명해서 나라의 책임을 분담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술에 취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식사를 저한 때 하고 뭐 먹는다고 뭐 밤낮 없이 그냥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식사하고 간단하게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나라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식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술을 마시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조금 전체주의 체제로 들어가면은 그 술들이 그렇게 세거든요.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술을 그렇게 마시고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뭐 무너지는 건 잠깐이다. 그게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석가래가 어딘지 아십니까? 집 지을 때 우리 뭐 한옥에 집 짓는 거 본 사람도 있겠죠. 이게 기둥이 있고 그 위에다가 대들보를 얹지 않습니까? 대들보 위에다가 지붕을 얹을 때 지붕의 골조를 석가래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게 열왕기 상인가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석가래 이게 제목 이게 목재가 나와요. 백향목 쓰는 거죠. 백향목. 그리고 당시에 백향목이나 잣나무가 가장 그게 재질이 좋은 목재였습니다만 그 석가래가 굉장히 튼튼한 나무예요. 좀처럼 되지 않는데 이걸 게으른 사람들이 그걸 관리를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진한 사람들은 그런 저런 걸 다 이렇게 점검하고 그런 걸 챙기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런 걸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손을 놓으면은 집이 샌다. 아, 석가래가 지붕인데 지붕 위에 구멍이 뚫리면은 비가 새든지 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집에 무슨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에 지붕이 새서 빗물이 떨어진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나라 전체를 지금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도력에 구멍이 생기고 지도력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나라의 석가래 대들보 기둥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나라 전체에 빗물이 새듯 나라가 그렇게 망하는 길로 들어선다 이 말이죠. 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게으르지 말아라. 그게 잠언에 보면은 게으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게으르지 말아라. 예. 예수님께서도 그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같이 이렇게 묶었었어요. 게으름은 악함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른데 착한 사람 없습니다. 예. 잠언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잠언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아무리 마음만 뭘 원하고 저걸 원하고 해도 얻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 게으름과 그리고 나태함과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우매자와 지혜자를 가르는 기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혜자인데 게으르다 그럴 수 없죠. 예. 어리석은데 부지런하다 그럼 큰 사고 나죠. 예. 어리석은데 부지런 떨고 다니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예. 그래서 또 얘기가 있고 또 그 뒤에 15장 잠언 15장 19절 말씀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사람도 결국 인생길이라는 게 가시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가다가 살다가 보면은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찔리고 온 몸에 상처가 나듯 그렇게 게으른 자의 삶은 피폐해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거 하나 정확히 이 자기 인생의 버릇 하나 잘 들이는 것. 이거야말로 좋은 신앙과 좋지 못한 신앙에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가 좋은 신앙인가. 그런데 매일 뭐 아침 예배를 하는데 집에 뭐 한 번도 청소를 안 한다. 그거는 이상한 신앙이에요. 자기 집에 맨날 쓰레기처럼 가득 채워놓고. 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뭐, 세상의 부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공통된 특징이, 예, 깨끗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사무실 환경 하나 깨끗하게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냐, 그래요.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뭐 방이나 이거 잔소리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방을 깨끗하게 치우도록.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이 정결한 데서부터 비롯되는 그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지저분하니까 환경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항상 깨끗하게 이걸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만 깨끗하게 하고 집은 또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좀 안 됐긴 안 됐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 그럼 나 집에 가면 나 그 집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신방을 가보면은 빨래가 저 대문 앞에서부터 안방까지 이렇게 늘어놓은 분들이 계신데, 아, 신방은 마음이 어렵죠. 이거 말이 들어가겠나, 말씀이 들어가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게 올 때 깨끗하게 이렇게 정돈 해놓고 나면 벌써 신방할 때 기분이 좋아요. 저를 부르려면 깨끗하게 해놓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거 뭔 때문에 이 얘기가 들어갔는지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원문을 보면 뭐 먹는 건 즐거움을 위한 것이고 또 포도주는 기쁨을 위한 것이고 돈은 모든 것에 소용이 닿는다 말인데 뭐 돈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어쨌건 모든 것은 적절한 용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는 거나 무슨 술이나 이런 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삶의 이렇게 증거 사인 아니겠어요. 근데 술을 뭐 무작정 많이 마신다든지 뭐 밥을 그렇게 뭐 두 그릇 세 그릇씩 과식을 한다든지 뭐 돈을 뭐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막 아낌없이 그렇게 쓴다든지 하는 걸 보면 그거는 뭐 지혜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경제 생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산 증거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혜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위해서 무슨 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책을 읽고 무슨 자기 개발서를 읽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밸런스를 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지혜의 단면이다 이 말이죠. 예. 식사 뭐 제대로 균형 있게 하는 것, 과식하지 않는 것, 뭐 과음하지 않는 것, 예. 돈을 뭐 이렇게 과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게 다 우리 예, 지혜에 찬 증거지 뭐 꼭 무슨 뭐 이렇게 뭐 성경을 달달 외워서 지혜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이 말이 우리가 오늘 좀 기억해야 될 말인데 자 읽습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 이 지금 결론은 뭐냐면 그저 혼자 있을 때도 입을 조심하라. 이게 지금 오늘 얘기의 마지막 말미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마음속으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그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슨 뭘 쌓고 있냐 이게 우리 인격 전체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혼자 있을 때 자꾸 왕을 저주하고 부자를 욕하고 하면 마음속에서 계속 악을 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말에도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혼자서 한 말도 결국은 그 말의 대상에게 전해진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나 혼자서 한 얘긴데도 그 말이 그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이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서의 놀라운 얘기란 말이에요. 아, 혼자 얘기했는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혼자 얘기했는데 근데 그게 임금 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있을 때도 내 말을 조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도 내가 내 입술을 조심하고 내 생각을 조심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완성된 측면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편한 사람 있으면 뭐 남 욕하는 거 취미생활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 뭐 가족 간에도 자녀 앞에서도 누구 흉 볼 일도 아니고 옛날에 제가 뭐 교회 갔다 와서 조금 흉 좀 보면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아빠 그거 왜 교회 갔다 와서 왜 그런 얘기하냐고 왜 목사 욕하냐고. 야 가족끼리 얘기하면 좀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아유,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애한테서 잔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욕하던 목사가 되고 말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다 돌아 들어간다는 얘기라면. 그래서 나 혼자 한 얘기도 돌아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그걸 명심을 하라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나는 이게 신앙의 끝판이에요, 끝판. 이 정도까지 가면 그냥 정말 성숙한 신앙의 정말 가장 좋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혼자 있는데도 말을 조심해. 혼자 있는데도 생각을 조심해. 그런 생각, 나쁜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성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화가 뭐예요?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깨끗해지고 불결한 생각을 다 털어버리고 불결한 말은 입에 담지도 않고 우리가 뭐 세상 속에 있으면 입에 뭐 전부 음담패설을 달고 살잖아요. 뭐가 재밌는지 그냥 깔깔깔 호호호 해봐야 그거 다 우리가 그냥 불결한 얘기란 말이에요. 하지 말고 사람과 있을 때나 나 혼자 있을 때나 그렇게 정결한 생각을 하고 정결한 말을 하는 것 그게 지혜의 어떻게 보면 완성된 모습이나 마찬가지다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을 보니까 정말 혼자 있을 때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부자를 욕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뭡니까? 이 미디어가 뭐예요? 혼자는 그냥 온 사방에서 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강조를 안 했는데 세일의 기도 중앙이라도 우리가 뭐 금식도 유익한 거지만 정말 미디어 금식 같은 건 좀 한번 결심하고 뭐 정말 안 볼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뭐 보더라도 아예 그냥 이 손이 중독된 손을 좀 멈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해봐야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우리 귀에 들어오게 되고 안 좋은 그 언어적 재료가 우리 안에서 안 좋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생각으로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 이 사회 전체가 이렇게 어두운 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밝은 사회라는 게 밝은 심령, 심성 속에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밝은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지 뭐 한두 가지 좋은 일을 한다고 이 세상이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좋은 생각을 하고 사람하고 있을 때도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삶의 목표란 말이에요. 뭐 대단한 걸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세례 기간 동안 내가 한 가지 버릇만 좀 고치자. 뭐 그러면 나 혼자 있을 때라도 내가 이게 생각을 조심하겠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는 것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일이죠. 어떤 분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 십자가를 묵상하기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연단의 시간에 내가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생각을 어디다가 복종시킬 것인가 그걸 이번 기도하는 시간에 목표로 삼는다면 여러분들 얼굴에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발 앞에 놓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주님 내 생각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듯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 미디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언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언론 가지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 혼자서라도 생각하고 말하는 것 혼자서라도 얘기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돌아 들어간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아예 입에서부터 생각에서조차 보쳐 마음속으로부터도 결코 그 일들을 두지 않는 그런 언어의 절제가 있게 하시고 생각의 절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절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암울해지는 까닭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미디어의 폭증입니다. 하나님 온갖 미디어가 온갖 쓸모없는 얘기들을 퍼다 나르는 이 세태 가운데서 때로는 미디어와 거리를 둘 줄도 알고 미디어를 금식할 줄도 알고 미디어에 잠깐 거리를 둠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깨끗한 생각들 정결한 생각들이 누구하고 같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늘 마음속에 묵상되고 그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이 입술에 파수꾼 세우고 내 생각에도 파수꾼을 세워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로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이제 고개 숙인 모든 성령 충만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